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제일 좋고요. 정말 시간이 없더라도 5분이라도 꼭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서 본인 영성에 유익한 시간을 이 시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9장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20장 9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19장 5절,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1999년 아르헨티나 북서부 칠레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안데스 산맥 해발 6,700m 부근에서 약 500여 년전 잉카 문명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미라 3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미라는 약 15살의 소녀, 그리고 6살, 7살 되는 소녀,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보존 상태가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며칠 전에 이곳에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런 높은 산 얼음 구덩이 속에 있었을까 분석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이 15살 소녀의 머리카락에서 다량의 코카인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에게 산채로 제물로 바친 흔적이라는 것이죠. 이 소녀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기 전에 다량의 마약과 술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500년 전에 그 잉카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성행되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더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까지도 이렇게 해라. 친히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19장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장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히브리 말로 게벤 흰놈이란 말인데요. 이것이 후대에는 또 게흰놈이 되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 시대에 가서는 여기가 게엔나가 되어서 그 뜻이요, 지옥이 되었습니다. 지옥. 게엔나는 지옥이란 뜻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 이 말에서 지옥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 이 장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는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던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바알 신앙이 나쁘다, 절대 따라가지 말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바알 신앙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 가나안 농경사회에서 신에게 이 풍요를 비는 그런 제사 행위, 그런 것들은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이죠. 그 바알 신앙을 믿는 그들이 신에게 풍요를 비는 방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뭐 예를 들면 어린이들,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여인들을 성전의 창녀로 만들었고, 또 어린아이들을 제사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19장 5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풍습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내 뜻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6절, 7절, 또 8절, 9절 말씀 계속 보시면 너희는 칼에 망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 연달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결심하신 심판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자, 그것이 11절에 이 깨진 토기 비유가 되겠습니다. 한번 깨진 항아리를 너희가 다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의 그 죄악, 내가 얼마나 돌아오려고 하였느냐?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심판도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이 의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에서 자꾸 빗나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빗나간 삶을 살다 보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결국 인간들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더 악하고 더 잔인한 세상을 만들므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악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잘살수 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요. 자꾸 빗나가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분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하는 비전이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의의 안에는 자기 내면의 의가 있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의 의가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의의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는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잘 믿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20장을 보시면 20장 2절 말씀입니다. 밧수울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단단히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밧수울이라는 사람이요. 20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폭행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밧수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밧수훌이라는 뜻은 애굽의 신 호르스라고 있습니다. 그 호르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이 맞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이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바로 이런 어용 세력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매를 맞는 것은 기본이고, 비난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 예언자 직분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20장 9절 이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예레미야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곧 다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20장 9절의 하반절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이 선지자의 직분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이 일어나서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무엇일까요? 이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불, 이거 어떤 불일까요? 그렇죠. 이 불은 하나님의 의의를 향한 열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이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불처럼 붙어 있습니다.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열망 때문에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열정이 그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전에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듣다가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한 번은 아주 기록적으로 뜨거운 여름날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 활동을 갔는데 거기서 이 땅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더운 날씨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함께 봉사하던 다른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도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마음이 기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이 고생을 하면서도 기쁘다. 이 기쁨은요, 크리스천들만 아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도전보다 큰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충만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흐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불같이 품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먼저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눠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고 이어서 또 개인 기도 제목 꼭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방금 들으신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적용하게 하시고 내 가까운 관계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부터 우리 KW 교회가 주관하는 사무엘 한글 문화학교가 시작되겠습니다. 조금 있다 이제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지금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한글 문화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문화학교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또그 부모님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 그한분한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내일은 어린이주일입니다. 벌써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이것은 뭐 학교도 어렵지만 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특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 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주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성경 말씀의 의의를 깨닫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본인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